5월 14일 진영씨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잖아요. 장미꽃 주고받는.
에이, 그렇게 매달 14일마다 돌아오는 그런 상업적인 기념일을 제가 물어봤겠어요?
어? 그럼 선배님 생일은 지난번에 지나갔고 혹시 결혼기념일이세요?
아, 제 결혼기념일을 진영씨한테 왜 물어봤겠어요?
아, 맞다 맞다.
오늘은요, 식품 안전의 날입니다.
아,
네.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날이에요. 왜냐면 식품이라는 거는 먹을거리라는 건 당연히 안전해야 되는 건데 이게 네. 얼마나 안전하지 않으면 이런 날까지 만들어서 경각심을 주겠어요.
맞습니다.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건지 우리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제가 한때 불만녀로 활동하면서 불량식품 정말 많이 봤는데요.
그렇겠네요.
식당 하시는 네. 분들 그리고 식품 가공하시는 분들 우리가 믿고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당연한 걸 외치는 날은 하나씩 필요 없어 지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5월 14일 식품 안전의 날 고전 읽기는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전 읽기의 명루진.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권진영입니다. 첫 곡은 에브리 싱글 데이가 부른 톰 소여의 일기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게시판에 청취자 김성우 님이 고전은 양심을 말해 줍니다라는 제목으로 사연을 올려 주셨네요.
네.
빠짐없이 듣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예의가 있는지 부끄러움과 의로움이 있는지 잘잘못을 따지고 있는지 자신에게 성실히 하는지를 늘 생각하게 합니다. 자기에게는 가을 서리같이 대하고 다른 이에게는 봄바람같이 하라고 합니다. 요새처럼 봄바람이 절정일 때 자신을 생각할 때라고 봅니다.
아,
멋진 글을 올려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상품 드려야 되지 않아요? 선물?
아, 그럼요. 선물 보내드려야죠. 네. 예,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성우님께.
고전읽기 청취자분들은 정말 멋지신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책을 통해서 얻어가는 것도 많지만요. 청취자 여러분들 통해서 배우는 것도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고전읽기의 톰 백운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운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운철 씨는 네. 자기 자신에게 가을서리 같은 편이세요? 봄바람 같은 편이세요?
네, 저는 솔직하게 저 자신에게
봄바람 같구나. 네. 사부자 봄바람 같아요.
자기한테는 봄바람, 남한테는 가을설이.
아, 그런 사람 근데 생각보다 많아요, 선배님.
있어요. 아, 네. 그럼요.
네. 우린 그런 사람 되지 되는데. 맙시다.
고정읽기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팟캐스트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고정읽기 홈페이지에도 자주 놀러 오셔서 게시판에 소감이나 응원의 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스마트폰으로 반디 어플 다운받는 법 쉽습니다. 어플 다운받는 스토어에 가셔서 반디 검색 후에 다운받으시면 어디서든지 고전읽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반디.
네. 반디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리고 SNS 얼굴책에 고전읽기 페이지도 있습니다. EBS 고전읽기 검색하셔서 오셔서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이미지가 있는 권진영의 고전읽기와 함께 스튜디오 안팎의 풍경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벤트로 인해서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요. 지금 저 경남 남부 쪽에
네.
비가 많이 내리는 것 같아요.
아,
창원, 진해 쪽에서는 비가 온다는 소식을 계속 전해주고 계시네요. 서울은 네. 아주 화창한 날씨인데 말이죠.
네.
가정의 달 고전읽기 이번 주 함께 읽고 있는 작품은 마크 트윈의 톰 소요의 모험입니다.
네, 톰 소요의 모험. 어른이 돼서 다시 읽는 톰 소요의 모험이 너무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톰이 철없는 어린 녀석이 사람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더라고요. 독자들을 조마조마하게 했다가 감동도 줬다가 보통이 아닌 녀석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놀래킬지 마음의 준비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도 마음의 준비 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반디와 50원의 유리 문자 샵 1045로 보내주실 사연의 주제를 드립니다. 아날로그의 추억입니다. 어제 네. 만화 얘기를 했더니 만화 영화 했더니 청취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시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사연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도 한 번 더 추억 얘기 나눠보려고
네.
합니다. 뭐 테이프 들었던 기억이라든지
맞아요.
LP판. 그쵸. 편지까지도 저희가 손편지까지 넣어드립니다. 아날로그는 와, 아날로그니까요.
아날로그니까.
우리의 감성은 사실 지금 디지털 시대지만 우리는 아날로그를 많이 그리워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사실 라디오를 사랑하는 분들도 아날로그 감성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다고 봐야죠. 요즘 네. 일부러 기념 음반을 LP로 발매하는 가수들도 있어요.
오.
심지어 테이프로 내는 가수들도 있어요. 이승환 씨.
오, 너무 멋있다.
이승환 씨.
저 이승환 테이프 샀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 워크맨 샀어요. 진짜 다시 샀어요.
그거 들으려고.
네. 그거 들으려고요.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오늘 아날로그에 대한 추억들. 오늘 네. 그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반디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여러분의 이야기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가장 멋진 추억을 꺼내주신 분들에게는 이 아날로그 악기, 아날로그 시절의 대표 악기 통기타 보내드립니다.
오, 통기타. 네. 너무 멋있다.
아, 저도 갖고 싶다.
통기타 진짜 괜찮더라고요. 어쿠스틱 기타. 자, 그럼 여러분께 더 많은 선물 드리기 위해서 오늘의 퀴즈도 드리겠습니다. 톰의 마을 가까이에는 큰 강이 흘러요. 톰은 친구들과 가출을 해서 이강 건너에 있는 잭슨섬에서 해적놀이를 하게 됐죠. 톰 소여의 모험의 작가 마크 트웨인이 너무나 사랑했던 이 강의 이름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미시시피강, 2번 나일강, 3번 한강.
야.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로 보내실까요?
네,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1045 누르시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반디로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에서 반디에서 세 분, 문자로 세 분 뽑아서 또 선물로 또 보내드립니다.
네, 어떻게 저기 힌트를 좀 드려야 되나?
힌트요?
네.
아, 참 영어입니다.
아, 영어구나. 네. 자, 그럼 톰 소여의 모험 책장을 펼쳐볼 텐데요. 어제까지 네. 줄거리 좀 부탁드릴게요.
자, 톰과 허클베리 핀.
네. 네,
마을의 말썽쟁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또 모험을 떠나는 것도 좋아하죠.
네.
가장 큰 모험은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가출을 해서 해적이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마을에서 가까운 곳에서 배를 타고 한 섬에 도착을 하게 돼요.
네.
이 조하고 톰하고 허클베리 핀 이렇게 세 명이요. 그런데 마을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난리가
났죠. 이 아이들이 사라지고 이틀 3일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마을 사람들은 아이들이 실종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아이고. 공식적으로 이제 장례식을 치를 계획을 세웁니다.
아이고.
그런데 아이들도 향수병에 시달리면서 아, 마을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톰이
네.
조와 허클베리에게 귀속말로 속닥속닥속닥 얘기를 해요.
와.
어떤 비밀 계획을 털어놓는 거죠. 와.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은 그래 그 비밀 계획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라면 며칠 더 머물러도 좋다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 비밀 계획이 뭘까요?
뭘까요?
네, 오늘 읽어드릴 대목에 그 비밀 계획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애들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마을에서는 난리가 났겠죠. 아이들이 타고 갔을 것 같은 뗏목만 발견이 되면 마을은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 교회에서는 사라진 새아이의 장례식이 거행됩니다.
이튿날 아침 주일학교 수업 시간이 끝나자 보통 때와는 다르게 장례식을 알리는 조종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유난히 조용한 안식일에 울리는 구슬픈 종소리는 온 세상이 명상에 잠긴 듯한 조용한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았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여 교회 현관 앞에서 잠시 서성거리며 그 슬픈 사건에 대해 소곤소곤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아무도 소곤거리는 사람이 없었다. 들리는 소리라고는 오직 상복을 입은 여자들이 자리에 가서 앉을 때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뿐이었다. 이 조그만 교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든 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마침내 뭔가를 기다리는 듯한 침묵이 잠시 흐른 뒤 폴리 이모가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시드와 메리가 나타났다. 또 그 뒤를 따라 검은 상복을 입은 하펀의 가족이 들어섰다. 그러자 나이든 목사를 비롯한 신도들이 모두 엄숙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유가족이 맨 앞줄에 앉을 때까지 그대로 서 있었다. 교회 안은 또다시 엄숙한 침묵이 휩싸였고 이따금씩 소리를 죽여 흐느끼는 소리가 침묵을 깨뜨릴 뿐이었다. 그리고 나서 목사는 두 팔을 크게 벌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가슴을 찡하게 하는 찬송가 한 곡을 부른 뒤 성경 구절을 읽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배를 진행하면서 목사가 죽은 아이들의 좋은 점과 사랑스러운 점, 그리고 보기 드물게 유망한 장례성에 대해 어찌나 실감나게 묘사하는지 회중들은 하나같이 마음속으로 목사의 말에 공감하면서 전에는 언제나 끈질기게 그런 좋지 못한 점을 그런 좋은 점을 보지 못하고 또 마찬가지로 끈질기게 불쌍한 아이들한테서 결점과 실수만 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목사는 아이들이 살아있을 때 있었던 많은 감동적인 일화를 끄집어내 아이들의 선량하고 착한 심성을 부각시켰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일화가 얼마나 아름답고 숭고한지 쉽게 이해할 수 있었으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당시에 그 아이들이 버르장머리 없어 매를 맞아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새삼 후회했다. 심금을 울리는 목사의 이야기가 계속되자 신도들은 점점 더 깊은 감동을 받은 나머지 고뇌에 차서 흐느끼고 있는 유가족과 하나 되어 마침내 왈칵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아이고.
바로 그때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했지만 2층 회랑 쪽에서 버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손수건으로 쉴 새 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던 목사는 고개를 쳐들자마자 그만 망부석처럼 몸이 굳어버리고 말았다. 한 사람 두 사람 목사가 바라보는 쪽으로 시선을 돌리다가 급기야 그 자리에 모인 신도들이 거의 동시에 벌떡 일어나 그쪽을 쳐다봤다. 죽은 줄 알았던 세 아이가 지금 교회 복도를 따라 걸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맨 앞에는 토미, 그 뒤에는 조가, 그리고 맨 끝에서 허기. 걸레 같은 누더기 옷을 질질 끌며 부끄러운 듯 멋쩍은 모습으로 따라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세 아이는 그동안 사용하지 않는 교회 회랑에 숨어서 자신들의 장례식 설교를 듣고 있었던 것이다. 폴리 이모와 메리, 그리고 하폰의 가족은 살아서 돌아온 아이들을 얼싸안고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키스를 퍼부으며 반가워했다. 한편 불쌍한 헉은 그렇게도 많은 달갑지 않은 시선을 피해 어디로 숨어야 할지 몰라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우물쭈물하며 망설이다가 슬금슬금 그 자리에서 빠져나가려고 했다. 그러자 톰이 그의 소매자락을 붙잡았다.
이모, 이건 불공평해요. 누군가는 헉이 돌아온 걸 기뻐해줘야죠.
암 그렇고 말고 나도 무척 기쁘단다. 아우, 이 어미도 없는 불쌍한 것 같으니.
그러나 폴리 이모가 아낌없이 쏟아놓는 애정어린 관심 때문에 헉은 아까보다 더욱 거북스러울 뿐이었다.
자, 성도 여러분,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부릅시다. 힘차게, 모두 힘차게 이 찬송가를 부르자고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사람들은 모두 찬송가를 불렀다. 찬송가 100장이 벅찬 감격으로 교회 안에 울려 퍼졌다. 찬송가 소리가 들썩일 정도로 크게 울리는 동안 해적 톰 소여는 부러운 듯 자기를 쳐다보는 아이들을 둘러봤다.
이야, 지금이야말로 내 생애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야.
감쪽같이 속아 넘어간 회중들은 교회당 밖으로 나왔다.
이처럼 감격이 참 찬송가 100장 찬송가를 들 수만 있다면 또 한번 바보처럼 속아도 괜찮겠어요.
그날 톰은 폴리 이모의 기분에 따라 1년 동안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주먹 세례를 받기도 하고 키스 세례를 받기도 했다. 그런데 주먹과 키스 중에서 어느 쪽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이며 어느 쪽이 자신에 대한 사랑인지 거의 분간할 수 없었다.
네, 낭독에 이어서 옥상 달빛의 칠드런송 듣고 오셨습니다.
네.
톰의 계획이 이거였군요. 장례식장에 짠하고 나타나서 사람들을 놀래키는 거.
그러니까요. 이게 계획이었어요. 장례식장에 나타나서
네.
정말 깜짝 쇼를 하자. 이 말을 듣고 그 전에 가려고 했던 헉과 조가
네네.
그래 그게 좋겠다 하고 이틀 더 참았다가 간 거예요.
와, 진짜 너무하죠. 근데 선배님도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지금 아들을.
네.
왠지 아들은 개구장이는 아닐 것 같은데 아들 때문에 가슴 덜컥했던 적 있으세요?
네, 왜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하나만 들어주세요. 실 예를.
아니 저 그 학교에서 좀 네. 말썽부려가지고 봉사활동 일주일 당한 적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학교, 일주일이면 적지 않은데?
아 센 거죠. 학교 안 가고 일주일 동안 뭐 저 자원봉사
아.
네, 하면서 근데 갑자기 저 한 반나절 동안 사라졌던 적이 있어요.
어머, 그 반나절 사라져도 덜컥하죠.
덜컥하죠. 아, 많이 참. 덜컥했습니다.
아이고.
어쨌든 부모님들은 네. 덜컥합니다.
네. 덜컥덜컥.
그래요. 예. 그런데 사실 톰이 가출해 있는 동안 혼자서 살짝 집에 왔다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네. 은큼한 짓을.
이모가 너무 걱정할 걸 알았기 때문에 네. 자기는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나무 껍질에다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네. 편지를.
네. 수추로. 네. 그걸 몰래 두고 가려고 집에 왔었는데 이모랑 조하퍼의 엄마가 너무 슬퍼하면서 장례식 얘기를 하는 걸 듣고는 아이고. 그냥 돌아갔어요. 그걸 두고 온다는 걸 깜빡한 거죠.
아 그렇군요. 정말 밉지만 미워할 수 없는 톰이네요.
그 와중에 또 이모가 자고 있을 때 또 이모한테 이렇게 볼에 뽀뽀까지 하고 가요.
미워할래 미워할 수가 없어.
미워할 수가 없다 아유, 진짜.
정말. 자 반디와 문자사연 소개를 해드리죠.
네.
장지연 님이 반대로 예전에 좀 산다 하는 집 거실에는 태엽 감아서 사용하는 큰 벽시계가 있었죠.
아.
할아버지 댁에 가면 보았었는데 매 시각마다 댕댕 큰 소리로 알려줬습니다.
맞아 맞아.
아, 그런 게 있었죠.
댕. 그리고 김신우 님 정시가 되면 시간의 숫자와 동일하게 땡땡하고 종을 울리던 태엽시계 밥 준다며 의자에 올라서서 열쇠로 태엽을 감다가 떨어져 병원에 가서 팔 뼈를 맞췄던 저런. 어린 시절 시계 종소리가 아이차. 그립습니다 하셨어요.
0232 님께서는요. TV 리모컨이 없어서 온 오프를 전선에 스위치로 연결을 해가지고 누워서 TV를 발가락으로 껐다 켰다 했답니다.
아, 에디슨 같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요. 누워서 이렇게 발가락으로 그 돌렸던 분들
아,
많죠.
아, 맞아, 맞아. 드드득.
채널 돌리는
맞아요,
거.
맞아요, 맞아요. TV.
4346으로 보내주신 분. 저는 고등학교 때 옆반 여자친구를 3년 동안, 여자친구에게 3년 동안 1000통의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여자친구와.
와.
그리고 결혼했어요.
우와. 1000통의 편지를. 와, 대단하시네요.
분이네,
네. 그리고 박분아님, 소풍 가면 카세트 들고 와서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추던 아이들과 그 모습에 즐거워하던 친구들과 선생님 모습이 생각나네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가져갔잖아, 이만한 거.
쿵짝쿵짝 어깨에 메고. 네. 네. 하나 더.
김경희님, 네. 아날로그 감성.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감성이네요. 지난해 임신하고 신랑이 믿음의 가장으로 든든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너무 감동인 거 있죠? 그 감동을 주체할 수가 없어 깊은 밤 펜을 들어 시어머니께 편지를 썼어요.
우와.
믿음의 가장으로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요. 벅찬 감정을 손편지에 담아 시어머니께 보냈어요. 어머니가 편지 받으시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에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못 버린다 그런 편지는.
보통 시어머니들은 그렇게 좋아하시면 뭐 김치로 보답을 해주시든가 아, 그런데
그러셨겠지 밑반찬이나 김치로
입을 씻으신 것 같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미선님 삐삐 생각나네요 삐삐
우와.
친구에게 파리파리 문자가 오면은 공중전화 박스에서 바로 전화해서 위치 파악해서 만나고 신속하지도 빠르지도 않지만 가끔 그 시절 추억이 그리워져요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음악을 틀고 인사말을 녹음을 했어요. 저에게 삐삐를 많이 보내주세요. 막 넥스트 막 이런 거.
아니 신촌에 계셨으면은 그 독수리 다방에 그 메모판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아 많이 썼죠.
그렇죠. 삐삐보다.
그러셨을 거예요. 많이 썼을 많이 거야. 네, 그리고 신성은님, 요즘은 교통카드 하나로 다 되지만 저 학생 때는 회수권이 있었어요. 길쭉한 회수권 칼로 슥슥 자르는 맛이 있었죠. 그리고 동그란 롤러를 돌리면 한 장씩 뽑혀나오는 회수권 통도 그래. 있었어요. 아, 있었죠. 추억 돋아요 하셨습니다.
토큰도 회수권. 있잖아요, 토큰.
아, 토큰.
또 회수권이 이렇게 10장이잖아요.
네.
그걸 또 11장으로 만드는 친구들이
그래,
있어요.
반씩 조금씩 잘 잘라가지고.
십시일반이야, 그게 바로.
그러니까요.
고사성어로 십시일반.
십시일반이네.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죠. 집에 돌아와서 이모와 대화를 나누는 톰. 그런데 여기서도 톰은 그날 집에 와서 들었던 이모와 하퍼 부인의 얘기를 자기가 꿈에서 보고 들은 얘기라면서 너무 리얼하게 연기를 해요. 아우 요 녀석 정말.
진짜
그러자 너무 놀란 이모는 하퍼 부인에게 이 얘기를 전해주러 갔는데 화가 나서 돌아옵니다.
모험. 너 이 녀석 단단히 경을 쳐야 내 속이 시원하겠구나.
이모, 제가 뭘 어쨌게요?
단단히 경을 칠 일을 했지 뭐야. 난 아무것도 모르고 멍텅구리 바보같이 서린이 하퍼 부인을 찾아갔지. 하퍼 부인한테 네 그 시시껄렁한 꿈 얘기를 믿게 해줄 수 있으려니 기대하고 말이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니 웬일이니. 하퍼 부인은 네가 그날 밤 이곳에 와서 우리가 하는 얘기를 죄다 엿들었다는 걸 조한테서 들어서 다 알고 있더구나 이 녀석아. 그따위 행동을 해서 대관절,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내가 서리 하퍼 부인 집에 가면 톡톡히 망신을 당할 걸 알면서도 한마디 귀뜸도 해주지 않은 걸 생각하니 참으로 기가 막히는구나. 어머나 참.
일이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오늘 아침 감쪽같이 온 집안 식구를 속였을 때는 아주 근사하고 기발한 농담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비겁하고 보잘것없는 짓거리처럼 보일 뿐이었다. 톰은 잠시 고개를 푹 숙였다. 뭐라고 해야 좋을지 몰랐다.
이모,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아, 그럴 테지. 네 녀석은 생각이라는 걸 통하지 않는 애니까. 네 놈은 네 욕심만 채우면 그만이지 다른 생각을 할 줄도 모르니까요. 한밤중에 잭슨섬에서 이곳까지 그렇게 멀리 와서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을 보고 즐길 생각은 할 수 있지. 또 꿈을 꾸었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해서 우리를 비웃어댈 생각은 할 수 있지. 하지만 너는 우리가 참 안 됐다고 동정하고 우리를 슬픔에서 건져줄 생각은 눈꽃만큼도 하지 않는 그런 녀석이야.
이모, 숨 좀 쉬세요. 그리고 이모, 그게 비열한 짓이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처음부터 비열한 짓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다고요. 정말이에요. 게다가 그날 밤 이모를 비웃으려고 이곳에 온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왔었니?
물에 빠진 게 아니니까 우리들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려고 왔었어요.
톰. 네가 그런 착한 생각을 했다고는 믿을 수만 있다면 난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일 거야. 하지만 그런 적이 없다는 건 네가 더 잘 알고 있을 테지. 물론 나도 잘 알고 있거든, 톰.
정말이라고요. 정말로 그랬다니까요, 이모. 그게 아니라면 손에 장을 지지겠어요.
아이고, 톰. 제발 거짓말을 말아라. 거짓말을 하면 못 써요. 거짓말하면 사태가 몇백 배는 더 악화될 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이모. 정말이라니까요. 저 이모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곳에 온 거라고요.
이 세상을 다 죽어서라도 네 말을 믿고 싶구나. 만약 그게 사실이면 응? 많은 죄도 용서가 되지. 그렇지, 톰. 그렇다면 네가 가출해서 못되게 굴었어도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하지만 네 말은 이치에 맞지가 않아. 그렇다면 왜 그때 나한테 말을 진작 하지 못했니?
글쎄, 이모가 장례식 얘기를 하는 걸 듣고는 장례식 때 돌아와 교회에 몰래 숨어 있을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죠. 왠지 계획을 망칠까 봐 차마 말을 하지 못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나무 껍질을 주머니 속에다 도로 집어넣고 입을 꼭 다물고 있었다고요.
뭐 나무 껍질? 나무 껍질이라니 무슨 나무 껍질 말이냐?
우리가 해적이 되려고 가출했다고 써놓은 나무 껍질 말이에요. 차라리 이모한테 뽀뽀했을 때 이모가 잠에서 깨어났더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치, 진심이에요.
그러자 이모의 얼굴에 깊게 파인 주름살이 갑자기 펴지면서 두 눈에 부드러운 빛이 감돌았다.
나한테 뽀뽀를 했다고, 톰?
네, 그럼요.
정말로 네가 뽀뽀를 했다고, 톰?
네, 정말이에요, 이모. 확실히 뽀뽀했다고요.
아이고, 무슨 바람이 불었기에 그랬어, 톰?
이모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모가 누워서 끙끙 쉬는 소리를 내는 게 무척 가슴 아팠어요.
이 말은 진심처럼 들렸다.
다시 뽀뽀를 해다오, 톰. 자, 어서 학교에 가거라. 이제 그만 이모를 괴롭히고.
톰이 집 밖으로 나가자마자 이모는 옷장으로 달려가 톰이 해적놀이를 하러 갔을 때 입었던 엉망이 된 윗도리를 꺼냈다.
아니야, 아니야. 그만두자. 용기가 나지 않는군, 가련한 녀석. 또 거짓말을 한 걸 거야. 하지만 그건 행복한, 너무 행복한 거짓말이지 뭐니. 이렇게 마음에 위안이 되니 말이다. 하나님께 바라건대 하나님께선 그 애를 용서해 주시리라 믿어. 거짓말은 거짓말이지만 착한 마음씨가 깃들어 있으니까. 하지만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싶진 않다. 그러니 차라리 확인하진 않겠어.
이모는 윗도리를 치우고는 잠시 곰곰이 생각에 잠긴 채 서 있었다. 두 번이나 손을 뻗쳐 윗도리를 다시 집어들고는 두 번이나 또 다시 머뭇거렸다. 한 번 더 시도를 하더니 이번에는 스스로를 타일렀다.
아휴, 거짓말이라도 나쁜 거짓말은 아니야. 좋은 거짓말이니까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진 않을 거야.
이모는 윗돌이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다. 다음 순간 톰이 나무 껍질에 쓴 글을 읽고 이모는 눈물을 줄줄 흘렸다.
그 애가 비록 수만 가지 죄를 지었다 해도 나는 그 애를 용서할 수 있어. 낭독에 이어서 모카의 I Will 듣고 오셨습니다. 이모가 완전 감동을 하셨죠.
네, 톰이 또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사실이었거든요. 네. 윗주머니에서 나무 껍질 메모를 발견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복잡해지면서 짠하면서 미안했겠어요.
그러니까요.
두 분도 누군가를 오해했다가 그게 풀려서 민망했던 적 있으시죠?
백운철 씨 왠지 많으실 것 같아. 본인한테는 봄바람 같은 분이시니까. 가을서리 같은 분이 아니시잖아. 네,
저 오해는 늘 해요.
그쵸?
제가 남을 해요. 집에서 오해를. 뭐 예, 집에서 내가 갖다 놨던 뭔가가 없어졌는데 네네. 분명히 내 동생이 가져갔을 거야 했는데 보면은 내 방에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런 저도 그런 거 있어요. 저는 한 번은 제 조카를 정말 엉덩이를 엄청 많이 때린 적 있어요. 말도 못한 조카를. 왜냐하면 노트북이 있는데 네. 노트북에 그 왜 자판이 빠져 있는 거예요. 저런. 그래서 저는 너 이거 이모 거 네가 이빨로 치아로 이렇게 물어 뜯었지 막 이러면서 했더니 걔가 말 못하니까 막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생후 몇 개월째?
생후 한 그 말 엄마 아빠 이렇게 할 때 그 돌 살짝 지냈을 때 한 13개월 뭐 14개월
네, 13개월 14개월 된 네. 조카를 그렇게 때렸어요.
네가 그랬지 네가 내가 깨는 거 막 이랬더니 깨깨 막 이러는데 이제 알고 네. 봤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청소기를 거기다가 하는 게 그게 자판이 쏙쏙 빠진 거야. 알고 보니까 그게 청소기 안에 있는 거야.
악덕 이모네요.
악덕 그래서 제가 유기농 과자 사다가 무릎 꿇고 사과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렇군요. 네. 네. 반대로 오해받아서 억울했던 적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연도 함께 여러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EBS 고전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함께 읽고 계신 고전은 마크 트웨인의 톰 소여의 모험입니다.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드릴게요. 톰의 마을 가까이에는 큰 강이 흐릅니다. 톰은 친구들과 가출을 해서 이 강 건너에 있는 잭슨섬에서 해적놀이를 하게 됐죠. 톰 소여의 모험의 작가 마크 트웨인이 너무나 사랑했던 이 강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미시시피강, 2번 나일강, 3번 한강, 4번 해도 돼요.
뭐예요?
요강. 죄송합니다. 너무 저렴한 개그였죠.
나일강은 아프리카에 있죠.
그렇군요.
정답 아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반디로 정답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선물 드립니다. 자, 또 많은 분들이 사연 보내주셨네요.
네.
노영옥님 어렸을 적엔 사진을 찍고 현상하기까지 어떻게 찍혔을지 기다리고 고대하는 재미가 있었죠.
맞아.
요즘은 디지털 카메라 시대라 너무 쉽게 사진 찍고 바로 수정도 하지요. 가끔은 수정 없는 있는 그들의 모습을 담을 수 있는 아날로그 필름 사진기가 그립습니다. 요즘 사진들은 진실을 너무 왜곡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 만나면 놀래더라, 진짜. 깜짝 놀래.
그렇죠. 네, 보정.
저도 가끔 뽀샵 할 때가 있지만 뽀샵 했다고 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희도님,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쓰시던 수첩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제가 태어난 날, 시, 분에 대한 기록, 아버지가 직장을 옮기실 때 고민하신 기록 등이 써 있어요. 아버지 보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대단하시다.
와, 진짜 이런 거 하나 갖고 싶다.
그러게요.
네.
자, 어릴 적 외갓집에 있던 까만 전화기. 다이얼도 없고 옆에 돌리는 손잡이를 돌려서 교환원을 통해서 전화를 거는 게 신기한 요술 같았어요. 예. 내 기억에 첫 번째 전화기입니다. 하고 유서향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유서향님. 최소한 40대 중반이에요.
이렇게 돌렸던 전화기는 기억나요?
아니, 옆에 이렇게 그런 손잡이를 거예요? 돌려서 교환원이 받으면 내... 저 시흥에 257번 대주세요. 그러면 그 시흥 지역에 연결을 해줘요.
그런
전화가 있었어요.
와.
9437님, 저는 용돈을 모아서 2시간 떨어진 읍내에 가서 뉴 키즈 온 더 블락 LP판을 사서 밤새 들었어요. 야, 뉴 키즈 온 더 블락.
스텝 바이 스텝. 베이베 앞머리 핑클 파마 해가지고 네. 그 오빠들 기억나요.
30대 중반.
그 정도 맞아요. 되는 분들입니다. 예. 그리고 1014님 중학교 때 서태지 3집 테이프를 사서 여러 개를 복사해서 복사본을 들었죠. 늘어질 때까지. 맞아 맞아.
워크맨. 네. 9024님 2G폰 쓰고 있어요. 어머 라디오도 주파수 맞춰서 들어요. 얼굴책 반디 어플 얘기 나오면 약간 소외감 느껴요 해주셨어요. 저도 2G폰 쓰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수영님 아날로그 추억. 25년 전 제가 대학 다닐 때 단과대 도서관이 건물마다 있었어요. 단과대 도서관에는 전공서적 위주로 있었는데 책을 대출할 때는 책 맨 뒤에 도서카드에 이름을 적고 대출해서 누가 책을 받는지 다 알 수 있었죠. 장난기였는지 잘난치였는지 모르겠지만 전공 관련 책 반 이상을 대출해봤던 기억이 나요. 이름 남기려고.
아 대단하시네요. 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립네요 하셨군요.
네 그리고 하승성님 처갓집에서 본 타자기 올해 82세인 어디 갔지?
갑자기. 예, 예.
82세인 할아버님이 타자기로 글을 쓰시며 나는 그 탁, 타닥, 탁, 땡 소리 너무 신기했어요. 타자기 소리 너무 정감있어요. 아, 하셨습니다.
예. 김용배님은 예전에 대학 MT나 바닷가에 놀러 갈 때면 항상 기타 하나 들고 불 피워놓고 로망스를 쳤어요. 아, 특히 군대 갈 친구를 위해서 이등병의 편지를 치면 친구가 달려와서 제 기타를 빼앗곤 했었죠. 요즘은 휴대폰으로 노래를 틀어놓고 부르다 보니까 옛날같이 어설픈 친구들과 제 기타 소리가 그립네요 해주셨습니다.
이병래님은 제 고향은 지리산 밑자락에 있는 동네인데요. 무더위에 두꺼운 고무풍선 같은 데다 얼음을 넣어서 아이스케이크 아이스케이크 하고 아저씨가 팔러 다녔습니다. 얼음 조각이라도 얻어먹으려고 엄청 쫓아다녔죠 하셨네요.
그리고 이영숙님 지금 제 나이 43살인데 중학교 다닐 때 연예인들한테 손편지 많이 써서 보냈던 기억이 나네요 하셨습니다.
야,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집에 돌아온 톰 이제 학교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톰과 베키 서로를 기다리면서도 겉으로는 쌩해요. 서로 다른 친구들이랑 친한 척하면서 질투심도 유발하고 얘네들이 하는 이 연애의 그 행위가
그렇네.
얼음 뺨쳐요. 속으로는 이제 점점 서로 미워하고 화나게 해요.
네.
예.
네,
진짜 속마음은 안 그러면서 왜 그럴까요?
아, 진짜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러다 톰의 철자책에 엘프리드가 잉크를 쏟는 걸 보고서도 베키는 모른 척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톰은 선생님께 매를 맞는데요. 베키는 끝까지 모른 척을 했어요. 나름 복수라고 생각한 거겠죠.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베키가 빈 교실에서 선생님이 혼자서 보는 해부학책을 호기심에 몰래 꺼내서 보다가 톰이 들어오는 바람에 놀라서 책을 살짝 찢었어요. 베키가 찢었어요.
네.
선생님 책을.
네네.
제자리에 도로 얼른 넣긴 했지만 베키의 마음은 걱정과 두려움으로 두근두근합니다. 도빈스 선생은 옥자 같은 자리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 교실 안의 공기는 아이들이 콧소리를 내며 중얼중얼 책을 읽는 소리로 나른했다. 도빈스 선생은 책상 서랍을 열고 책을 집으려고 손을 뻗쳤다. 그러나 책을 꺼낼까 말까 망설이는 것 같았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모습을 별 관심 없이 나른한 시선으로 힐끗 쳐다볼 뿐이었지만 그중 두 아이만은 시선을 집중해서 선생의 동작을 지켜봤다. 도빈스 선생이 얼마 동안 멍하니 책을 만지작거리다가 결국은 서랍에서 꺼내더니 의자에 앉아 읽을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 톰은 베키를 힐끗 쳐다봤다. 베키는 마치 사냥꾼이 자기 머리에 총구를 겨냥하고 있어 꼼짝없이 붙잡힌 토끼처럼 보였다. 그 순간 톰은 베키와 다툰 일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빨리 뭔가 대책을 세워야 했던 것이다. 그것도 눈 깜짝할 사이에 말이다. 그러나 너무 절박한 상황이라서 그의 머리가 마비됐다.
옳지. 앞으로 뛰어나가서 그 책을 낚아챈 뒤에 교실문 밖으로 달아나버리기로 하자.
그러나 톰은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에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선생이 이미 책을 펼쳐들었기 때문이다. 놓친 기회를 다시 되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때는 너무 늦었다.
아, 이제 베키를 구해낼 방도가 없어.
다음 순간 선생은 얼굴을 들어 학생들을 쳐다봤다. 그러자 그의 눈초리에 아이들은 하나같이 눈을 내리깔았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아이들마저 겁에 질리게 하는 무서운 눈초리였다. 10가지 셀 정도로 긴 침묵이 흘렀고 그동안 선생은 점점 노기를 띠고 있었다.
누가 이 책을 찢었느냐?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 교실 안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침묵이 계속됐다. 선생은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살피면서 죄 지은 사람의 표정을 찾았다.
벤저민 로저스? 네가 찢었느냐?
아니요.
조셉 하퍼, 네가 찢었느냐?
아니요.
이렇게 천천히 고문하는 식으로 일이 진행되자 톰은 점점 불안해졌다. 선생은 사내 아이들 쪽을 쭉 둘러보고 잠시 생각하더니 이번에는 여자 아이들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에이미 도런스, 너냐?
그녀는 아니라고 고개를 내젓었다.
그레이시 밀러, 그럼 너냐?
그녀 역시 아니라고 똑같이 고개를 내젓었다.
수전 하퍼, 내가 그랬느냐?
그녀도 아니라고 부정했다. 그 다음 차례는 베키 세처였다. 톰은 절망감에 휩싸인 채 흥분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베키 세처, 네가 책을... 아니다.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봐라. 네가 이 책을 찢었느냐?
바로 그때 어떤 생각이 번개처럼 톰의 머릿속을 스쳐갔다. 그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요! 제가 찢었습니다!
교실 안의 아이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바보 같은 행동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톰은 잠시 그대로 선 채 혼란스러운 정신을 가다듬었다. 벌을 받으러 교단으로 걸어나갈 때 톰은 가엾은 베키가 놀라움과 고마움과 존경의 눈빛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자 매를 100대 맞는 것을 보상하고도 충분히 남을 것만 같았다. 자신의 행동이 멋있다는 자부심을 느낀 톰은 도빈스 선생이 때려본 것 중에서 가장 혹독한 매를 맞으면서도 비명 한번 지르지 않고 꿋꿋하게 참고 견뎠다.
수업 끝나고 2시간 동안 교실에 남아있어!
가혹한 명령도 태연하게 받아들였다. 톰은 벌을 다 받고 나면 교실 밖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을지 알고 있었고 그 지겨운 시간이 무의미한 손실이 아니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이었다.
엘프리드 템플에게 어떻게 복수하지?
부끄럽고 후회하는 마음으로 베키가 톰에게 자초지종을 다 얘기해 주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녀 자신이 톰을 배반한 행동도 잊지 않고서 말이다. 그렇지만 복수를 해야겠다는 욕망은 곧 사라지고 좀 더 흐뭇하고 즐거운 생각이 들었다. 베키가 한 마지막 말이 귓전에 맴돌면서 마침내 톰은 잠이 들었다.
톰, 어쩌면 넌 그렇게 마음이 착한 거니? 네, 낭독이어서 잭슨5의 I'll Be There 듣고 오셨습니다.
네.
와, 톰 멋있죠? 상남자인데 상남자?
톰 얘가 괜찮다니까요.
네, 괜찮네.
말썽꾸러기지만 절대 이 비겁한 애가 아니에요.
네, 좋아하는 여자친구를 위해서 잘못도 대신 뒤집어 쓸 수 있는 이 남자 정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제가 찢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고 싶었는데.
아니, 왠지 백운철 씨 제가 찢었습니다 하면서 쟤를 가리킬 것 같아.
제가 찢었습니다.
제가 찢었습니다. 이럴 것 같아. 같은 상황이어도 그렇게
그렇죠.
할 것 같아요.
남한테 추상 같으니까요, 저는.
네. 네.
이 아. 사건을 계기로 결정적으로 이제 베키가 톰에게 돌아와요.
네,
안
그래요.
그렇겠어요?
맞아. 그래야지.
톰이 오늘 여러 사람 감동시킵니다. 톰, 백운철 씨.
네.
백톰, 톰백 네. 어떠셨어요?
백톰.
저는 오늘 가면서 권진영 씨가 해주셨던 어쩌면은 그렇게 마음이 착한 거니만 귀에 딱 담고 갈래요.
그래, 역시 봄바람 같아. 본인한테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
고맙습니다.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
권진영의 고전일기 여쭙니다.
권진영의 고전일기 5월 14일 수요일 제목 톰은 상남자. 장난이 좀 지나치긴 했지만 온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깜짝 이벤트를 벌일 정도로 배포도 있고 솔직함과 따뜻한 마음으로 이모를 감동시키는 진지함도 있고 위기의 순간에 잘못을 대신 뒤집어쓰고 베키를 구해줄 줄 아는 의리와 용기도 있고 톰은 정말 웬만한 남자보다 낫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게 다 톰이 어린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다. 손익 계산을 하지 않는 순수함에서 나오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어른이 돼서 내가 손해볼 것과 이득이 될 걸 계산하면 감히 할 수 없는 행동이다. 물론 산수 계산은 잘해야 한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계산을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 내가 내 마음을 이만큼 줬을 때 저쪽은 이만큼 줄 테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아쉽거나 손해보지 않으려면 거기서 요만큼만 떼서 주자. 뭐 이런 마음 계산이라든가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남을 불행에 빠뜨리는 그런 분노를 일으키는 계산. 그런 의미에서 순수한 상남자 톰이 나는 오늘 너무 사랑스럽다.
고전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60년 전통의 악기 전문점 세고비아에서 통기타를, 애플트리 김양산에서 눈비타민 A를, 파비스에서 장건강에 좋은 효소 애니원디를, 카페 도로시에서 무료 음료 쿠폰과 쿠키를, 카페 니토에서 하우스 브랜딩 원두를, 청호에서 유기농 선식을 드립니다.
미음사에서 2주의 고전 톰소여의 모험을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연극 미스 프랑스와 오싹간 연애에 초대합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오늘의 퀴즈 정답, 톰의 마을에 있는 마크 트웨인이 사랑했던 강은 미시시피강이죠.
네, 미시시피강. 미시시피강이었습니다.
임형진님 퀴즈 당첨되셨습니다. 지금부터 발표해드리는 분들이요. 미시시피강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여긴 비가 많이 오네요. 수고하셔요 하셨고요.
네. 그리고 황대율님 정답은 미시시피강. 어릴 때 시골 하천에서 동무들이랑 햇살에 까맣게 타는지도 모르고 멱감기, 뗏목놀이, 수제비뜨기, 물총 싸움했던 기억에 잠겨 잔잔한 추억에 잠겨봅니다. 팟빵으로 들었는데 반대로 들으니까 더 좋군요 하셨습니다.
송효진님 TV에서 만화로 방영했을 때랑 봤을 때랑 만화로 방영했을 때 봤을 네. 때랑 라디오로 들으니 색다르고 더 재미있네요. 딱딱한 고전만 읽어주는 게 아니군요 하셨고요.
그럼요. 그리고 1827님 작가가 친구들을 생각해서 인물을 만들었다니 신기하네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0345님 0426님 네, 미시시피강 맞춰주셨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임영진님 황대율님 송효진님 문자로 1827-0345-0426님 당첨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당첨자는 게시판에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날로그의 추억 사연 보내주신 분 중에서 세고비아 통기타 받으실 분, 아버지의 수첩 사연 보내주신 이희도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주소와 연락처 게시판에 꼭 남겨주세요. 네. 아쉽지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마지막 곡으로는요, 자전거 탄 풍경에 내일이 오면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전 읽기의 명로진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